예, 이제 여호수아기 들어가 있죠. 지난 시간에 역사산에서 나오게 된 성전,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과 용사로서의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성전의 개념,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고대 근동문화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그 나라와 나라,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을 넘어서서 그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신들의 대리전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전투에서 치면 사실 그 진팀의 진나라의 민족의 신이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뭐 심할 경우에는 완전히 정복을 당할 경우에는 그 정복한 그 민족의 신을 뭐 억지로라도 아니면 자발적으로라도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고 또 셋째로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치를 때 임금이나 이 총사령관은 이 노획물에 전쟁에서 이긴 그쪽에 그쪽 사람들이 그 노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기 병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죠. 아니, 월급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보상을 갖다가 해주는, 따라 그렇게 완 군사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이었는데, 그래서 성전 개념에서 강조되는 완전 봉헌물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인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 성전의 총대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람이건 짐승이건 뭐 다른 재산이건 모든 것을 완전히 봉헌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그 완전 봉헌물을 이제 걷어다가 갖다 바치면 되는데 하느님한테는 어떻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이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느님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은 모조리 태워버리고 태워서 바치고 사람은 모조리 죽여버려서 바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완전 봉헌물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에게 완전 하느님이 바치는 완전 봉헌의 개념은 자연스럽게 느낌으로 아주 잔혹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체로는 여호수아서와 판관기에 나오는 이러한 성전 개념은 이 바빌론 유배를 체험한 세대가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몇몇 전투를 신명기 신학의 정신에 따라 재해석한 결과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성전의 개념에서 강조되는 완전 봉헌물의 개념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서 보호하기 위한 신학적인 장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재산을 남겨두면 그것들과 접촉하고 그 다른 쪽 민족들이 쓰던 물건들을 받아서 쓰다 보면 그 안에 종교적인 것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뭐 그릇이나 이런 것에도 막 자기들의 신앙을 새겨 넣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이 신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람까지 같이 들어오다 보니 또 그 중에서 보통 뭐 남자들은 다 죽였겠지만 또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또 데리고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쪽 민족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그 유다인으로 유다인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태워버리고 없애버림으로써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철저하게 멀어지겠다라는 다짐을 완전 봉헌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실제 역사에서 성서에 기록된 내용과는 달리 대량 학살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성전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 여호수아기나 판관기의 기록은 실제 사실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기보다는 바벨론 유배 기간에 생겨난 신학적인 반성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나 특히나 여호수아기에 들어가서 보면 뭐 완전히 그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도시를 치고 들어가서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렸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동맹을 맺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싸그리 없애버리려면 군사력이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죠. 비슷비슷할 때는 서로 보고 뭐 옛날에 인구도 많지 않은데 대충 알아서 그냥 즐겁게 친하게 지내자라는 겁니다. 다 죽이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동맹을 맺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고, 요서기를 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성전, 완전 복음물의 성전 개념도 있습니다만, 간혹 상징적이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는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많고, 또 판관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삼손도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과 계속 이렇게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히브리인들이 거의 붙어 살았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 특히나 여호수아기나 판관기에서 나오는 성전 개념을 보고, 아, 하느님 너무 잔인하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이면의 신학적인 배경, 예,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신명기적인 신학적인 다짐이 그 성전을 통해 완전 복음물의 개념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잔혹성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도 구약성서를 읽는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 것이 역사서에서 이 히브리 민족들과 계속 같이 다니는 계약의 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역사서 초반에 계약의 궤가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죠. 예. 계약의 궤는 다 아시죠? 이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예, 그래서 지고 다니는 가마, 우리로 치면 가마죠. 가마 안에다가 이제 돌을 집어, 십계명 판을 집어 넣어서 다니는 건데, 자, 이 계약의 궤를 왜 들고 다녔을까를 이제 질문을 시작해 보면, 이 서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묶을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 계약의 궤가 신앙의 이 성사적인 모습, 가시적인 모습인 계약의 궤가 이 지파들의 단결을, 서로 다른 지파들의 단결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 열두 지파로 나누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부터 나뉘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 뭐 물론 창세기에서는 처음부터 같은 민족, 같은 분 노아에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갖다 붙였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서로 다른 지파들, 서로 다른 그 부족, 시족의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모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시족별, 부족별 그런 지파들의 모양새는 갖추고 있다가 그들이 열몇 개 지파들이 이집트에서 같이 탈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보니 열두 지파가 있었고 열두 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바로 야훼라는 신앙이었고 계약의 궤라는 어떤 성사적인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의 궤는 그런 다분히 다른 지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계약의 궤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매우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궤는 뭐 말 그대로 가마였기 때문에 이동 가능한 성막 안에 보존되었죠. 궤도 이동할 수 있고 성전 또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면서 거의 유목민으로서 이 사람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계속 어떤 그 뭐 짐승들이 먹을 초지를 찾아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안팎을 금으로 입힌 작은 상자였다라고 합니다. 뚜껑은 금판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우리가 배웠던 25장 10절에서 22절에서 계약의 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뭐 잘 아시죠? 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죠,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정말 단단한 나무입니다. 뭐 제가 저 시골 본당에 있을 때도 사재관 앞에 나무가 하도 많아서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아름드리는 아니고 나무들이 계속 한 1년만 지나도 가지들이 막 뻗어 나오면 뭐 차가 들고 날 때도 막 차에 긁힐 정도로 어쩔 때는 가지가 젖어서 한 번씩 이렇게 베어주곤 했는데, 벚나무 같은 거는 톱으로 베는 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쓱쓱쓱 베면 쓱 베었죠.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리 베도 이렇게 베지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단단해가지고 제가 벚나무에 붙어있으면 교우들이 신문이 힘이 없으니까 맨날 벚나무에 붙어있다고, 아카시아 나무는 자기들이 베고 저는 벚나무만 베고 있었는데 한번 베보니까 도저히 못 베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아카시아 나무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궤는 히브리인들이 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갈 때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선두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이제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그렇고 전쟁을 나갈 때도 언제나 계약의 궤를 앞세우고 그들의 단합, 그 계약의 궤라는 그 상징의 단합 속에서 나서는 겁니다. 계약의 궤는 바로 주님의 현존을 상징하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현존. 뭐 이럴 때 우리로 치시면 성당에서 제대나 감실의 그런 모습,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의 그런, 주님이 그런 상황에 항상 백성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성사적인 도구였습니다. 성사라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가시적으로,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그 도구를 모두 성사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에게도 하나의 성사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성사학자들은 그 이슬람기 이전에 그 아랍의 부족들도, 그러니까는 고대 근동의 그런 많은 민족들도 이스라엘의 계약궤와 비슷한 형태의 궤를 지니고 다녔다는 사실을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만의 고유한 어떤 종교적인 문화가 아니었고 근동의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 말고도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 많은 경우에 자신들의 신앙을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부족들이 그런 계약궤의 형태를 가지고 자기 신을 모시고 다녔다라는, 거기다 뭘 넣었는지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히브리인들만의 고유한 모습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그런 고대 근동의 민족에서부터 종교적인 모양을 벤치마킹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도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따라서 성전도 없던 유목민들에게는 이런 궤가 필요했을 겁니다. 또 뭐 다른 예로는 이집트에서는 이 태양신의 거처로,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높은 신을 태양신이라고 했고 그 거처로 계약의 궤를 만들어서 궤가 아니라 배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다라고도 합니다. 뭐 그 카이로를 중심으로 쭉 그 중요한 도시들이 그 나일강을 따라서 다 이렇게 거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를 따라 하면서 그 거처를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태양신을 모시고 다닌 것이죠. 왜냐하면 나일강 중심으로 지류를 따라서 여러 성전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쪽 성전을 모셨다 저쪽 성전을 모셨다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닌 것이죠. 하지만 이 계약의 궤가 어느새 사라지죠. 그 어느 역사책까지는 판관계까지, 판관계에서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기에서도 계약의 궤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 와서 계약의 궤를 옮기니 마니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죠. 그러다가 계약의 궤가 슬그머니 사라져버립니다. 뭐 나중에 사라진 이유는, 몇 가지 이유는 다시 열왕기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느새 사라지죠. 그 이후에 유대교는 이 계약의 궤를 복구하지 않고 지성소를 궤가 없는 비움의 상태로 둬버립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계약의 궤를 그 안에 모셨죠. 모셨는데 슬그머니 그 궤가 사라졌습니다. 뭐 어떤 역사적인 사건, 어떤 외부적인 침입 때문에 그 계약의 궤가 중간에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다시 복구할 만도 하잖아요. 없어진 걸 다시 만들면 되죠. 만들 수, 숙성해서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계약의 궤를 다른 것으로 복구를 할 만도 한데 왜 그 궤,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 뭐 그 의문이 현대에도 이어져가지고 그 뭐 이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중 유명했던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했던 편에서는 이 계약의 궤를 찾는 것을 주제로 한 영화도 있었긴 했죠. 뭐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 영화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 감독이 그 자기 영화를 만들면서 그 계약의 궤를 찾는 그런 것도 만들기도 했고, 하지만 그 유대인 감독이면서 저는 그 감독이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성배도 찾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배를 찾는 영화도 만들고 계약의 궤를 찾는 영화도 만드는 걸 보면서 그 감독이 상당히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쨌든지간에 결국 나중에 신명기계 신학이 확고하게 되면서 이 계약의 궤 자체도 우상 숭배 한 가지 형태를 보고 복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십계명의 일계명과 사실은 이 계약의 궤는 상충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흠숭하라라는 십계명의 일계명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가톨릭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고, 개신교에서는 이계명이 일계명이 하느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 흠숭하라가 있고, 개신교에서는 두 번째 계명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 해서 가톨릭의 일계명을 두 개로 나누어 놨죠. 바로 이 돌판이 계약의 궤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신명기적인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신명기 신앙이 발달하면서 이 계약의 궤 자체를 아예 그 신학에 맞춰서 복구를 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약의 궤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